보통 우리가 고대 종교 텍스트나 성경 인물이라고 하면 약간 뭐랄까 굉장히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들을 떠올리잖아요.
아, 그렇죠. 흠집 하나 없는 대리석 조각상 같은 그런 위인전 말이죠.
네, 맞아요. 언제나 바른 말만 하고 늘 올바른 선택만 하는 그런 인물들이요.
아무래도 종교적 텍스트가 우리에게 일종의 영웅적 서사나 도덕적인 지침서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요. 모든 게좀 질서정연하고 숭고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주제는 여러분이 가진 그런 환상을 완전히 깨부술 겁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케네스 매슈스 박사님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7장 40절에 대한 강해 자료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족 중 하나인 그 이삭의 가족 내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이삭의 가족이죠.
근데 이 가족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와, 질투, 편애, 속임수, 그리고 핏줄은 나는 형제 간의 맹렬한 경쟁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현대 아침 드라마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읽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처럼, 결함 많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삐걱거리는 가족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 해부해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겁니다. 이 매슈스 박사의 강의 자료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거든요.
아, 그럼 어떤 점을 짚어주나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그 이면에 어떤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장치가 숨어 있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짚어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가족의 얽히고 설킨 역학관계를 들여다보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 숨겨진 씁쓸한 본성들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이 유명한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피 터지는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인물인, 아버지 이삭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작점이죠.
가족의 패턴이라는 건 결국 윗세대에서 아래세대로 대물림되기 마련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삭을 설명하면서 과도기적인 물이라고 부르고 또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이거 그냥 족보를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족보나 세대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창세기라는 텍스트 전체의 구조를 볼때이 톨레돗은 이야기의 장면을 확 전환하는 일종의 문학적 힌지, 그러니까 경첩 역할을 합니다.
아, 경첩이요? 장면이 넘어가는 포인트라는 거군요.
그렇죠. 창세기에 이 단어가 총 11번 등장하는데요. 이삭의 톨레돗은 이러하니라라고 선언하는 순간 포커스는 이삭 본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의 아들들, 즉 다음 세대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위대한 개척자인 아브라함과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할 아들 야곱 사이를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강해를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이삭의 삶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것 같죠.
네. 진짜 마치 영화 감독이 전작의 흥행 코드를 속편에 그대로 가져다 쓴것 같달까요? 아내가 임신하기까지 끔찍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부터가 그래요. 사라는 25년을 기다렸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20년을 눈물로 기다리죠.
네, 20년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집안의 라이벌 관계 아들들을 두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으니까요.
그 평행 이론이 지리적인 이동과 아주 치명적인 실수에서 절정에 달하는데요.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네,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엮이게 되는데요.
아, 맞아요. 저그 대목에서 진짜 실수를 터트렸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가장 부끄러운 짓을 아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죠.
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요.
완전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다 결국 아비멜렉 왕이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농도 짙은 스킨십을 하는 걸 목격하고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민망하고 찌질한 반복의 역사를 굳이 이런 거룩한 텍스트에 낱낱이 기록해 둔 걸까요? 이거 완전 가문의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반복이 결코 우연이거나 저자의 편집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의도된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이렇게 겹치는 것은 가족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고도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세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네,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번영케 하겠다는 그 약속이요.
맞습니다. 그 약속이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공평하지 않나요? 아니, 거짓말이 들통나서 망신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무려 100배 수확을 얻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기근 상황에서 100배 수익이라니요. 도덕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결과 아닙니까?
현대의 인과응보적인 도덕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명확합니다. 축복은 이삭이 완벽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아, 개인의 완벽함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이 압도적인 번영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결국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부엘세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맹세 혹은 일곱을 뜻하는 그 부엘세바 조약이요.
맞습니다. 이건 역시 과거 아브라함이 거쳤던 똑같은 패턴의 완성인 거죠.
그렇군요. 부모 세대의 그 불안정함 속에서도 무언가 거대한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건데, 자, 이제 그 약속의 결정체로 이 가정에 드디어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네, 드디어 임신을 하죠.
그런데 이게 평범한 임신이 아니었죠. 형제 간의 피 튀기는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말 그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리브가가 그 고통과 혼란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죠. 완전히 뒤틀어놓습니다.
아, 그 유명한 예언이네요.
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 선언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고대 사회의 맥락을 잠깐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수준의 충격적인 선언 아닌가요? 장자, 즉 첫째가 모든 기득권과 유산을 독식하는 게 당연한 고대 근동의 관습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질서와 상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선언이었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인용하는 겁니다.
아, 로마서에서요?
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선언된 것은요. 구원이나 선택이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 의로운 행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진짜 흥미로운 건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결국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첫째는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립니다. 에돔이라고도 하죠. 근데 둘째는 형의 발뒤꿈치를 꽉 잡고 나오잖아요.
네,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 더 나아가서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자식 이름에 사기꾼이나 트러블메이커 같은 뉘앙스를 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거기에 아이의 평생에 굴레를 씌운 거 아닌가요?
현대 감수성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자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메슈스 박사는 기원전 700년대의 선지자 호세아가 12장에서 야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짚어주는데요.
호세아가 뭐라고 평가했나요?
호세아는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고 성인이 되어서는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과 투쟁했으며 심지어 베델에서는 천사, 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눈물로 은혜를 구했다고 묘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평생을 누군가와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가 처절한 투쟁이었고 훗날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네,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때 그 투쟁적 정체성이 곧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영적 특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어떤 통찰이죠?
신에게 선택받은 자가 결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영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위안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마법처럼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아, 절대 마법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 예언은 이 가족 구성원들의 아주 찌질한 욕망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들을 통해서 정말 구질구질하게 현실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주방에서 일어납니다. 사냥과 요리 사이에서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팥죽 사건입니다. 이 비극의 가장 큰 원흉은 다름 아닌 부모의 노골적인 편애였어요.
아, 편애. 진짜 최악이죠.
거친 둘사람이자 사냥꾼인 첫째에서는 아버지가 편애했고 장막에 머무는 조용한 성정의 둘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편애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가족 내에 소위 골든 차일드, 즉 노골적으로 편애받는 자녀가 있는 환경을 경험해보신 분이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망치고 형제 관계를 파괴하는지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네,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기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허탐을 치고 돌아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냥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굶주린 상태였다고 하죠.
네, 영어로 famished라고 표현될 정도니까요.
마침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고요. 에서가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아주 비열한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라고요.
네, 여기서 장자권의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명절에 제사 지낼 때 제일 먼저 절하는 그런 수준의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권력인가요?
신명기 21장 17절이나 이사야 61장 7절, 또 신약의 디모데전서 5장 등을 보면요. 장자권은 유산의 두 배, 그러니까 물리적인 재산을 두 배로 물려받고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까지 승계하는 막강한 권리이자 부의 상징입니다.
와, 두 배라니. 그러면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해 볼게요. 당장 배가 미친 듯이 못프다고 해서 자기가 확정적으로 물려받을 강남의 수백억 원짜리 빌딩 상속권이랑 기업 회장직을 고작 햄버거 세트 하나랑 맞바꿔버린 격 아닙니까?
하하, 맞습니다.
눈앞의 치욕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과 그 엄청난 미래를 헐값에 넘긴 거잖아요.
정말 훌륭한 비유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에서를 위한 변론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배고픔은 그저 한 끼 걸러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정도잖아요.
네, 그냥 좀 짜증나는 정도죠.
하지만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사냥 실패에 이은 극심한 굶주림은 말 그대로 당장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엄청난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먼 미래의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항변한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당장의 생사가 골린 절박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맹세까지 해가며 넘겨버린 건 선을 넘은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강의 자료는 에서가 장자권을 단순히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다고 명시합니다. 야곱의 치밀한 덫에 걸린 피해자이긴 하지만 결국 가문을 이끌어야 할 자신의 신성한 책임을 스스로 경멸하고 포기해버린 유죄라는 겁니다.
게다가 에서는 40세가 되었을 때 해쪽송 여자들 두 명과 결혼까지 하잖아요. 이게 부모, 특히 어머니 리브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단순한 성격 차이 이런 게 아니었군요.
네, 해쪽 속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곧 그들의 다신격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문의 줄신부로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유일신 언약을 지켜야 하는 유목 부족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브가가 단순히 며느리들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한 게 아니라 이 가문의 신학적 존재 이유 자체가 파괴될 것을 두려워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에서를 향해 느꼈던 그 깊은 혐오감과 실망감은 결국 그녀가 둘째 야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남편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심리적 방아쇠가 됩니다.
그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클라이막스로 치달아갑니다. 팥죽 사건이 형제 사이의 은밀한 사적 거래였다면 이제 남은 건 아버지 이삭이 가문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이양하는 공식적인 축복 행사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나이가 들어 눈이 멀어버린 이삭이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를 몰래 불러서 사냥고기를 가져오면 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은밀한 지시를 리브가가 엿듣게 되죠. 그리고 뱃속에서 들었던 그 예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녀는 즉시 치밀한 사기극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와, 행동력이 엄청나요.
네. 염소 새끼를 요리하고 야곱이 매끄러운 피부 때문에 들킬까봐 염소 털을 야곱의 손과 목에 덕지덕지 붙여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시킵니다. 야곱이 들키면 저주를 받을까 머뭇거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저주는 내가 다 감당하겠다며 맹렬하게 밀어붙이죠.
그 과정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눈먼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가서 연속으로 세 번이나 뻔뻔한 거짓말을 치잖아요.
네, 콤보 거짓말이죠.
첫째,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둘째, 어떻게 그리 빨리 짐승을 잡았냐는 의심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진짜 선을 넘었죠.
세상에, 자기 사기극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는 신성 모독을 저지릅니다. 셋째, 이삭이 직접 만져보고 냄새까지 맡으면서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고 묻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시각이 차단된 이삭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결국 촉각, 그러니까 염소 털과 후각, 에서의 옷 냄새죠. 그리고 미각인 고기 요리에 완벽히 속아 넘어가서 결국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붓고 맙니다.
어떤 축복이었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만민이 너를 섬기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는 창조 세계와 사회적 권력이 총망라된 아주 완벽한 축복이었죠.
아주 오열을 하죠.
아니,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거니까 아까 한 건 무효다. 야곱이 받은 거 다 취소하고 진짜 에서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에서에게 반축복, 그러니까 엔티축복이죠. 너는 칼을 믿고 살며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린 거죠.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의 공식적인 축복은 현대의 유언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어진 축복의 말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법적 효력과 영적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아, 뱉는 순간 끝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발화되면 아무리 사기로 얻어낸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워담거나 취소할 수 없었죠. 이삭 역시 그 신성한 룰을 알았기에 절망 속에서 몸을 떨면서도 야곱의 축복을 번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요약해볼까요? 이 이야기 안에는 정의로운 영웅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죠.
쌍둥이 모두를 축복할 권한이 있었는데도 굳이 자기 입맛에 맞는 첫째에게만 권력을 몰아주려 했던 편애의 화신, 이삭. 신의 예언을 자기 손으로, 그것도 만편을 속이는 사기극으로 이루려 했던 통제광 어머니, 리브가.
네, 리브가도 문제가 많았고요.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며 3연속 콤보 거짓말로 아버지를 농락한 야곱. 그리고 당장의 생존 본능을 못 이겨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가문의 뿌리를 흔든 에서. 까놓고 말해서 이 가족 모두가 유지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이 텍스트의 천재성입니다. 거룩해야 할 종교 텍스트가 이 추악한 가족의 치부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신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얼마나 결함투성이인 인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 실패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인간은 신의 조종을 받는 인형이 아닙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각자의 치밀한 자유의지로 거짓을 선택했고, 훗날 야곱은 자기 삼촌과 아들들에게 평생에 걸쳐 속임수를 당하는 쓰라린 대가를 치릅니다.
인과응보를 당하긴 하네요.
네. 하지만 신은 그들의 그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들마저도 정교하게 엮어내서 결국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직조해내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와, 그 결함마저도 역사를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통찰이 정말 깊게 다가오네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족이라는 렌즈를 통해 편애가 어떻게 형제를 평생의 원수로 만들고 근시안적인 욕망과 통제하려는 강박이 어떻게 가족을 파탄내는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만약 리브가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임신 중에 분명히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라는 신의 뚜렷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네, 분명히 들었죠.
그렇다면 만약 그녀가 눈먼 남편을 속이기 위해 아들에게 염소털을 뒤집어 씌우는 그 끔찍한 사기극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이 마음대로 안 풀려도 그저 신의 시간표를 믿고 묵묵히 기다렸다면요. 가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산산조각나며 원수가 되지 않고도 그 예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의미 있는 질문이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꿰맞추고 돕겠다면서 상황에 과도하게 개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조급한 통제와 개입이 오히려 우리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인간관계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불완전하고도 생생한 고대의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